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때 눈물의 여왕에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옆 사람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가 눈물의 여왕을 보다가 이제 TV에 나와 있는 백현우를 보고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우리 집에는 백현우가 아닌 배현우가 있다고, 예, 배 나온 백현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소성할 수는 없고, 예, 기쁜 마음으로 배현우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한 편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가난하게 살아온 나는 하나님에게 소송할 것이다. 아버지보다 20여 년을 덤으로 살아온 생을 뒤돌아본다. 건강을 간구하며 가을밤 알밤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떨구어 주던 하나님, 내게는 내려주시지 않아 투병으로 살아왔다.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탱자 울타리 스쳐가던 바람의 고통으로 나는 소송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2차, 3차까지라도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왜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온 시인은 투병하면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버젓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내적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소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라는 것이죠. 딱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소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3편도 하나님을 소송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시인이 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샬롬을 보고 시인은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교만한 친구 한 명쯤 있으실 겁니다. 이 능력 있는 친구는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나서 쉽게 결혼하는데 교회 사역에 올인한 나는 연애가 너무 어려워서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자식들은 아이비리그에 척척 붙는데 나는 자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입시를 위해 작정기도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여행을 떠나는 이웃은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싱글하우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온 종일 봉사를 하고 없는 살림을 쪼개서 헌금하며 살아가는데 이민생활 십수년이 지나도 다음 달 렌트비 걱정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구 남편은 너무나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즈니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 친구는 밤마다 꿀잠을 자는데 예수 믿는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4절의 시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얘기죠.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악인들은, 무신론자는 존스 호킨스 VIP 병동에서 피부도 탱탱한 상태로 평안히 숨을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3단 콤보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디테일하게 노래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런 목걸이가 교만이래요. 강포가 옷이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대요. 근데 왜 저를 보시죠? 예, 눈이 터질 것 같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악인이 인컴이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불을 벌려고 이제 그 만불을 투자했는데 10만불쯤 벌겠다 싶었는데 100만불을 번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샬롬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청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타가 온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구죠?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장입니다. 성가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소송하려다가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무엇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의심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그 제니 앨런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그 데이비 플랫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삶을 뒤흔드는 일곱 가지 생각과 해결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탄의 방해와 소음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면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라.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정당화, 자존심 판단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면 무조건 감사를 고백하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면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의심하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겨진 한 가정이 떠올랐는데요. 이 가정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신혼 부부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얼마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50일 만에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이번에도 임신이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 아이 태아가 건강하도록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이 아이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도 수차례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아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너무나 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아이를 유산하고 또 아이가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마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차, 2차, 3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아이는 아이스 하키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7년이 됐는데 건강하게 아이스 하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제 기도 때문이 아니고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도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민 초기에 미국에 건너와서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담임 목사가 되는 선배들, 후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그들은 악인은 아니지만 지금 나는 미국에서 뭐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너는 날 못 믿겠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더 이룰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는 여한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장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 누구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예배 현장에서 역전의 결말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역전을 경험하라.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이 말씀을 유친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Then I saw the whole picture.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whole picture를 봤대요. 한글 메시지 번역 성경에 보면 전말을 알았도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삽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그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으로 찍은 뉴욕 34번가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드론으로 찍은 뉴욕 34번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만을 주목하는 모습은 마치 뉴욕 34번가를 핸드폰으로 찍은 그 좁은 시야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뉴욕 34번가에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으로 그 넓은 곳을 촬영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인생의 전반부만을 보면 마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처럼 그 현실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 후반부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믿음의 드론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공동체 성도님께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신 곳에서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10년 동안 일해왔으니까 이런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신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저는 18살에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연고도 없는 강원도 강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김밥 왕자, 라면 공주라는 이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고 나서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이제 가게가 옮겨진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권리금도 한 푼도 없이 이 엄동설안에 어머니가 쫓겨나듯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또다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밤새 기도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그 주인집은 망하고 저희 가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스토리를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경험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신 결말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실 결말도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듯이 저희 공동체 성도님의 삶에도 여러분의 현장에도 주께서 주실 결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대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수저인 척 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부서질 일회용 젓가락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맞이해도 나아갈 성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뉴욕 34번가에 핸드폰으로 찍은 그 좁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드론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로 나아갈 때 행하실 그 역전의 결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삽이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빨리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지 시민권을 받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영주권을 받아도 시민권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라는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비록 힘든 이민생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인생에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간증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미아 권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옥수정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강현성 권사님의 고별 예배를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드렸는데요. 5남매 분이 이렇게 한 분씩 조사를 하시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민 생활 하는 가운데 5남매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늘 하셨던 얘기가 그거래요. 얘들아, 이민 생활 힘들지. 근데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5남매 앉혀놓고 늘 그 얘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그들에게는 나아갈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시편 73편을 어떻게 리딩 지저스를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공의의 재판관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피고석에, 그 십자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소송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피고석에 정죄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재판장 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고석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셨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73편은 아삽의 노래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유유진 성도님 지금 방사선 치료 1차를 마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셔서 오늘 모자를 쓰고 간증을 하셨어요. 순모임에 갔더니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웃으세요. 그리고 모자를 쓰시고 저 멋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의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뉴욕 34번가에 좁은 시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드론을 띄워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주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